민수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묵상을 우리 교회 지금 커리큘럼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 스케줄에 따라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을 말씀 중에서 일정한 한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설교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같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민수기라는 책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의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죠. 예, 똑같은 내용이 12번씩 반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규례들에 대해서 뭐 정결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레위인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소위 사회법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칠이 되었다면 그 내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좀 이해하는 것이 어렵은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배우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좀 큰 그림으로 보고 가시라라는 거고요.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 모든 성경의 부분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성경은 한 책이 아니라 도서관이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이 함께 있는 도서관이다. 성경은 그 도서관 안에는 어린아이 동화도 있고 어른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뭐 역사 기술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와 같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내용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똑같다고 기대하시면 이제 실망이 될 거예요. 예. 뭔가 이건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마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해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지루한 건 지루한 거예요. 저도 지루해요. 반복적인 걸 읽으면 이거 그냥 넘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이 올게닉하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라인 속에 있어요. 이건 이제 구원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은 성경은 점진적으로 더 분명해져요, 내용이. 그래서 민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민수기도 옳아요. 그 시대에 옳게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복음서 쪽으로 와서 신약으로 와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읽어나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다. 어떤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억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당장은 우리 속에 좀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민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마치 오늘날 신문 읽고 내가 이해하고 당장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사실 오해, 그건 너무 과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사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대 문서가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것을 쉽게 받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과하다. 사실은 역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매 주마다 읽어 나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또 노력하시는 거 알고, 사랑방마다 그걸 토론도 하시고 서로 받은 은혜를 교제 나누시는데, 너무 힘든 부분을 갈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너무 안 풀리는데 사실은 이거 시험에 들 만큼 이 구절이 내게 어렵다 그러면, 요새 카톡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한테든지 교육자, 여러분 또 이 양육그룹 맡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중에 좀 받아 하세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내 요 구절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오늘은 이제 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딱 1년 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칼렌더는 출애굽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죠. 뭐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출애굽 그 시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애굽인들의 이 세계관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섬김의 대상, 결국 그것이 뭘 만들죠? 그들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들의 심지어는 정체성을 만들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 뭐를 밝히시죠? 결국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사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은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직접 건드려집니다. 누가 죽죠? 장자들이 죽습니다. 장자들이 각 집안에. 심지어는 이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짐승들, 가축들, 또는 뭐 하여튼 저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뭐 소떼 양떼 할 거 없이 전부 다 제일 먼저 난 맞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면서 모든 이 장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런 아주 비참한 역사가 그날 밤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의 캘린더로 얘기하면 1월 14일 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모두를 다 쓸어버린 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해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저주의 밤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저주의 밤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자, 14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것보다 4 days, 4일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흠없는 양, 어린 양을 취하라. 가장 이쁜 양, 가장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그걸 이제 점찍어 놓죠. 그리고 그 양을 그 기간 동안에 마치 가족처럼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가까이 지내던 양을 바로 14일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그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틀에다가 바르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뼈를 꺾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고기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장까지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 위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건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린다는 심볼이죠. 근데 그것을 먹는 것,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집이 다 먹을 수가 없으면 두 집, 세 집이 합쳐서 먹어라. 먹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남기지 말고 또는 그 남은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그 불 위에서 완벽하게 소화시켜라. 먹어서 소화시키든지 태워서 소화시키든지.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이었습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먹어지든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문을 꼭 닫고 들어앉아서 벌벌 떨면서 구워진 양을 먹는데 그 먹을 때 그냥 양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뭐 소금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쓴 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그러한 딱딱한 빵을 거기에 함께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행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날 밤을 보내라. 온 가족이. 사실상 그 밤이 지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을 밀어 내보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될 존재들이구나. 빨리 떠나라.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결국은 출애굽 사건의 그 그랜드 엑소더스, 그 대출애굽의 해프닝이 바로 이날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 패스오버냐? 말 그대로 유월이죠.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문틀에 말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세권 우리 젊은이들은 패스오버가 잘 뭔지 몰라도 있다는 거는 많이 알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패스오버를 지냅니다. 지금도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절기는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냥 내셔널 할리데이처럼 절기처럼 페스티벌로 지킵니다. 여전히 유월절을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로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영영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뿐만 아니라 제네레이션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켜라.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 지킴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딱 1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간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인들 사이에 저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들은 해방된 백성으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딱 1년이 되는 그날 그들은 유월절을 회상하면서 유월절의 그 비극적인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애굽에는 비극이지만 자기들에게는 실제로 구원이 성취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패스오버, 이 유월절의 양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짚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냥 지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킬 때 각자 알아서 자기 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유월절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구별해 내신 밤이다. 이 구별해 냈다는 것, 구별해 냈다는 것.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 백성들이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그 주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었고 또 거기에 더군다나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히브리인들이 종의 계급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의 평민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꿈이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나는 애굽인들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인들 수준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인이 아니야 라고 못을 박으신 것이죠. 이 패스오버 사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어젠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애굽 백성과 구별하겠다. 애굽 백성이 겪는 이 심판을 너희들은 모면하게 하겠다.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선민이라는 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특별히 빼어나온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해냈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가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애굽 사람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가치관으로 결정되죠.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애굽의 신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신을 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애굽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애굽인처럼 되고 싶어서도 안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의 어젠다입니다. 어젠다. 우린 다르다. 바울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을 지켜봐라.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피차 눈여겨봐라.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유월절 사건이 맥이 통한다면 결국은 유월절을 그들에게는 멸망의 뉴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바울사도가 통쾌하다 그러나요? 아니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들을 권했을지 모릅니다. 너희도 양을 잡아야 돼. 너희도 양을 피를 발라야 돼. 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을까요? 뭐 스토리를 보면 출애굽 사건에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좀 섞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유월절 양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절대로 통쾌한 일이 아닙니다. 통쾌한 일이 아니에요. 눈물 흘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의 신은, 신, God,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 그랬습니다. 배, 벨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즉 땅에 속한, 땅의 나라, 땅의 킹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예, 우리들이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정말 참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과는 달리 세상에 아주 부끄러운 것, 낯뜨거운 것, 그 많은 죄와 이 죄라는 것도 뭐 정말 아이템화해서 하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선 없이 저렇게 아무런 규모 없이 저렇게 망가지면서 사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마치 쾌락이고 그것이 마치 유익인 것처럼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Why?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갓은 자기의 욕심이여 욕망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기 배에 채우고 싶은 욕망대로 예? 죄성이 크레이빙하는 대로 예? 그것이 기뻐하면 그것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의 욕망에 따라 그냥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킹덤에 속한 자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belonging,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비추임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처럼 그의 진리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 그의 빛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내고 싶은 인간으로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인간다워지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형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르다. 남들처럼 강도짓하고 남들처럼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 등쳐먹고 남들 사기쳐먹고 돈만 생겼으니까 나는 자랑하고 다닐 수 있다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음란하게 행하면서 경계 없이 행하는 것으로 나의 쾌락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가끔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마늘이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뭐라 그러죠? 그들의 모토는 Back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유월절적, 반십자가적, 사고적, 세상처럼 살자. 우리가 달라서 뭐하냐? 고생스러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너희가 그들과 구별되었던 그 순간을 잊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저들 캠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낮에는 영광스러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는 빛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주시고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고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복적인 것이지만 이 반복적인 기념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은 뭡니까? 칼렌더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고난주간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궁극적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그 구속 사건, 이게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사건이 뭐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틀에 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이 피가 효력을 발휘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 영광스러운 자녀라,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처절하게 찢기시고 나무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에 의해서 타들어가셨죠. 십자가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하신 이요 온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심지어는 그가 죄 자체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버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죄가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져 드리는,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온몸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번제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 그리스도에게는 저주의 밤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유월절의 밤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유월절과 관계가 많은 구절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재밌게도 세 번의 유월절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기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세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리우고 있고, 6장에 가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기에 영적으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다른 옆에 있었던 십자가를 같이 옆에서 지고 있던 자들은 그들의 다리가 꺾이고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요한복음의 증거이고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바로 유월절 사건에 언급하고 있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고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내게 지각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혜구나, 전적으로 주께서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희생을 치루신 그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유월받는, 넘어가 줌을 받는 패스오버의 커뮤니티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꽂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다 그것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뭐 심지어는 직분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고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러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청산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죠? 사실은 매주일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은 유월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대합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성찬을 베푸실 때는 바로 유월절에 그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나누는 음식을 나누시면서, 유월절에 나누는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언약이다. 구 언약은 뭐죠? 바로 유월절 언약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를 준다. 새로운 언약의 떡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그것이 틀렸거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관찰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회 트레디션에 따라서 건물에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습니다. 아, 예배당에 십자가 없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장로교회 원래 원칙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런 것들을 다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디스플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강단은 강단이고 강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대상이 좀 위에 올라와 있죠. 여기에 한 레버를 올린 거는 강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제가 키가 작아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강대 위에 똑같은 평면에 이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그냥 여러분 안 보일까 봐 올라갔다.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같은 강대 위에 성찬상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개혁주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내려가 있는 것 아니고요.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을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그 물건들이 그대로 매주 여러분의 눈앞에 디스플레이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저거 어떤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저기에 세례기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기 있는 작은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한 교우께서 정말 우리 교회 시초에 제가 부탁을 해서 저 십자가를 쇠를 깎아서 러브라고 하는 글을 그 안에 집어넣고 만들어주신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되심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을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찬의 의미가 항상 강대산에 같이 있어요. 말씀이 전달된다면 성례전은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센스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맛보고 여러분이 터치하고 여러분이 냄새 맡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포인트만 잠깐 말씀드리고 맺을 것은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옵션인 것처럼요. 크리스찬이 되고 교인은 아닐 수 있느냐. 물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뭐 요즘은 뭐 한국에는 정말 전체 크리스찬의 3분의 1 정도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죠? 너무나 중요한 one another,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날짜에 정한 기일에 지켜라.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함께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이, 여러분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 동시에 양을 잡고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동시에 양을 굽는 연기가 그 안에서 피어오르고 동시에 그 밤을 함께 지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할 거 오늘 나의 유월절이야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지내라.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집안에 장례가 났습니다. 딱 유월절 맞춰 장례가 났네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가 없고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례가 나서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지 못하고 이것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가 그때 응답을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도 예외를 이해하셨어요. 예외. 그리고 그것마저도 그러면 뭐 아무 때나 형편되는 대로 해가 아니라 두 번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해라. 여기에 의미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되게 저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유월절, 원래 유월절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늦은 유월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한 달 후 유월절. 실제로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 그 유월절 다 상실해 버리고 완전히 망가진 백성들을 다시 추스릴 때 경건한 왕으로 다시 백성들을 신앙으로 추스릴 때 그가 제일 먼저 주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공동체적으로 지키자라는 거였어요. 율법책을 살펴보니까 첫째 달 14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려워요. 자기의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참 악한 왕이었어요. 안타까워요. 참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제사장들도 필요하고 이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들을 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도 서기관 중에 몇몇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세컨데이가 있습니다. 둘째 달 14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시나 보다. 히스기야가 그때의 둘째 달 세컨 패스오버, 늦은 패스오버에 역대기 기록을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성대하고 너무너무 총체적인 유월절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적 가치를 가진 사람, 구원의 경험을 공유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이유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빨리 그 마음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타국인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타국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류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허락하라고. 똑같은 규례로 그들에게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이 아직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모두 믿는 건 아닐 거예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도 내가 다 이해도 못하겠고 지금 복음을 배워나가는 중이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만큼 어라이브 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교회는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소수라할지라도 구도자들도 함께 구원의 복음에 동조하고 그것을 더 셀러브레이트해 나가려고 하나 되는 교회.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비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